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투병 중이던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가 오늘 향년 61세로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다 체포돼 지난 2009년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류 씨는 최근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류 샤오보 씨는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비폭력 투쟁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치료를 위해 류 씨를 독일이나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중국 당국은 류 씨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씨 문제에 대해 중국 주권을 존중하라며 류 샤오보 씨를 외국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프랑스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내일은 바스티유 데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두 지도자가 국제 테러와 시리아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테러 문제들 때문에 파리가 통제할 수 없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2015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이 파리가 아닌 미국 피츠버그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스티유 데이 행사에 와달라는 마크론 대통령의 초청에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부패와 돈 세탁 혐의로 오늘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할 예정이고 이번에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연방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이 한 회사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아 해변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수리하는 데 쓴 혐의를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퇴임한 룰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수백만 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브라질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브라질의 국민 영웅인 룰라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이 처벌되는 것이 유감이라며 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카타르와 관련한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동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다시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카타르 국왕과 다시 만나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분쟁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지만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일부 아랍 나라들은 카타르가 테러와 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외교 관계를 끊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최근 카타르 내 터키 군사기지와 알자지라 방송 폐쇄 등 13가지 요구사항을 카타르 측에 전달했지만 카타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과 카타르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테러 지원 근절을 위한 협약을 맺었지만 사우디 등 분쟁 당사국들은 이 협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닌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FRB 의장이 올해 3번 이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옐런 의장은 어제 하원 청문회에 나와 미국 경제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강하다며 경제성장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과 소비, 기업 환경이 계속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FRB는 금리와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올 들어 이미 두 번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편 옐런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목표대인 2%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기준금리인 하루짜리 은행간 대출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오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를 재협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협상의 시작을 위해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 30일 이내에 관련 위원회를 꾸리고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은 개정협상을 통해 자동차와 철강, 원산지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워싱턴 한인단체가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한 미 의회 의원들은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기업이 현지 북한 대사관 건물을 기업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끼고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서해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던 임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긴 안목에서 일관성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의 관담에서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자금이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핵 개발 전용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자신도 궁금해서 파악을 해봤지만 전용됐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북한 측 근로자 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들어가고 그 돈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홍 장관은 이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며칠 뒤 국회에 출석해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논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사업이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도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좀 다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개성공단은 물론 외국과의 공식, 비공식 교육 등 다양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관리는 모두 노동당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자금이 핵 개발에 전용되는 자금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의미도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핵 개발 전용이 우려된다면 북한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전임 보수 정부들이 그런 논리로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박사는 또 문재인 새 정부의 경우 전임 박근혜 정부의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교류를 병행하는 정책을 구사하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정부가 아마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는 남북관계 일정한 상태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교류협력을 어느 정도 새롭게 재개를 하고 특히 이제 경제협력과 같은 북한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복원함으로써 이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대북정책의 지렛대를 확보한다는 차원도 아마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 고위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독일 방문 중에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일관성을 갖고 끈기 있게 길게 보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길게는 몇 달 이상 새 정부의 입장을 탐색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베를린 구상에서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을 제한한 데 대해선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북한의 호응이 없을 때 한국 정부가 선제 조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선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지금은 그렇다 아니다로 답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상황이 조성됐을 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여건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과 여건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때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순방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챙기면서 이 순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문 대통령이 최근 독일 쾌르버 재단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전략을 구체화할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만약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대화를 선택하면 적극 돕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의 반응을 예상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이 실무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것과 별도로 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열어 이를 챙기는 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또 NSC 상임위에 앞서 최근 이상철 안보실 1차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베를린 구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부처별로 차질 없이 후속 조치들을 챙기고 이 조치들이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이번 NSC 상임위원회 개최 이후 한국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이나 대안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좀 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신 것 같고 그 인식의 변화의 연장에서 이 당장 청와대에서 NSC를 좀 더 활성화해서 북핵 문제나 대북 정책에 대한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는 그런 어떤 액션인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정 박사는 또 한편으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연달아 안보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NSC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외교 안보 문제 대응 전략이 더욱 심도 있게 검토될 전망입니다. 베를린 구상이 미한 정상회담과 그 직후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도발의 연장선에 있었던 만큼 베를린 구상만 떼어놓고 접근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견고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한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 등도 청와대가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미한일 정상회동을 통해 군사적 조치를 제외한 대북 압박에 공감하고 북핵 문제의 심각성의 뜻을 모은 만큼 이를 다자외교의 틀 안에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건 역시 주요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이를 이용해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쾌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의 지난 7일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간 교류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하고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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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Thank you.
10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200여 명의 학생과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미 의회 의원들도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포 하원 의원은 주민들을 억압하는 잔인한 북한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will not tolerate his warlike tendency being a terrorist state. I've introduced legislation to label
자신이 발의한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넘겨졌고 이 법안이 채택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포 의원은 이어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의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인 피트 세션스 하원 의원도 미국이 폭력적인 북한 정권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our coalition partners not only will stand up against the North Koreans, but we will make sure that the opportunity for every single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무력 시위와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 국민에 대한 계속적인 위협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이 위원장도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외부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발의한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passed the DPRK bill that I authored with focuses on increasing U.S. broadcasting in the efforts in North Korea through the use of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대북 방송을 강화하고 휴대용 저장장치 USB나 SIM카드 등 전자매체 등을 활용해 북한에 더 많은 정보가 유입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입니다. 2017 북한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뉴스는 물론 미국과 한국, 중국 등지에 대중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헌법, 세계인권선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북한의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북한 주민 수십만여 명이 노동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VOA에 김정은 정권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VOA와 RFA 등 대북 방송을 통한 정보 유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and RFA are very, very important. Right now, Kim Jong-un has the ability to control all the information inside the society.
로이스 위원장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외부 정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직접 경험했다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더 많은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종식과 북한의 참 자유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end that dictatorship, but we want to work with the people of North Korea to bring freedom and light and unification peacefully to that nation.
미국 전역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은 집회가 끝난 뒤 상하원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 법안,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 연합은 지난 2004년 창설됐으며 2010년부터 매년 워싱턴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또 미국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킨 전 특사는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2일 열린 상원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안보와 인권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en we're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and security, this is not a
인권과 안보는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안보 문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지만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이 주변 국도를 상대로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조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도자의 이복 형제를 살해하기 위해 요원들을 파견하는 한편 다른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킹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유엔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런 노력이 북한의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유엔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By increasing information in North Korea about what's going on elsewhere, it will put
북한에 들어가는 외부 세계 정보를 늘림으로써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당국이 외부 세계 정보를 극도로 차단하는 북한 같은 경우 라디오 방송과 휴대용 컴퓨터 저장 장치 같은 수단들이 여전히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정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는 그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를 고려할 때 인도적 지원 같은 노력에 관련된 미국인들의 여행은 예외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킹 전 특사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을 계속 도와야 하고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도록 중국 당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면서 빈번하게 실제 중량과 맞지 않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품질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북한으로 반품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 수출입 상품 질량 안전 백서에서 북한 석탄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질량 감독 검엄 검역 총국이 작성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북한 선박들이 싣고 온 석탄들은 제대로 된 중량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산둥성은 북한산 석탄 총 1,392회 수입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총 809회에 걸쳐 실제 기입된 것보다 양이 적었습니다. 특히 실제 중량과의 차이가 0.5% 이상인 경우도 546회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오래되고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중량 데이터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검역 총국은 밝혔습니다. 북한 석탄의 품질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호주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중국에 석탄을 많이 수출한 나라였지만 동시에 중국 정부의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석탄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한해 약 301회, 양으로는 97만 3,300톤의 북한산 석탄이 중국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 중에는 실제 중량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은과 불소, 비소, 인, 황 등의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원인이라고 검역총국은 지적했습니다. 검역총국은 북한이 기준치 미달 석탄을 많이 수출하는 이유에 대해 폐쇄적이고 낙후돼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석탄을 폐쇄적으로 관리하면서 중국의 석탄 수입 정책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과학기술 수준이 떨어져 석탄의 친환경 지표를 검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수출용 석탄을 잘 관리하지 못해 품질도 들쭉날쭉하다고 검역총국은 밝혔습니다. 검역총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한해 북한을 포함한 19개 나라에서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취임 이후에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보상과 또 공단 가동 재개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간담회에 참석한 옥성석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을 잠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명균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입주 업체 기업 대표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간담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일부 장관 이제 인선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통일부에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네.
또 뭐 장관님도 또 만나서 하는 얘기가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뭐 서로 한번 만나서 대화를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좀 통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이걸 바라시는 분들은 이제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취임 이후에 이런 언급을 했고요. 네. 실제로 만나서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노무현 정권 때 탄생한 공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초대 이제 개성공단 그 지원 단장을 지금 현재 이제 조명균 장관이 그때 단장을 맡았죠.
예.
그래서 그분 역시도 그 어떤 초대 단장으로서 느끼는 감회가 상당히 그 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현재 이제 중단이 매우 이제 안타깝다.
예.
중단된 것이 개성공단은 또 마지막 수단으로서 좀 살려놨어야 하는데 뭐 닫게 됐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어떤 기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이 점도 참 안타깝다. 그리고 또 그 어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제 많이 미흡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
예.
그래서 개성공단 어떤 것 재개를 위해서 우리 통일부와 기업들이 서로 열심히 협조해서 재가동되도록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런 건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번 닫았던 것을 다시 여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식하고도 좀 차이가 나고요. 또 이거 당장 뭐 북한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균 장관이 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 개성공단 재개가
예.
어떤 그 국내의 어떤 또 여론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국제적인 또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재가동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자 그러면 뭐 언제쯤 될 것이냐.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네.
하지만 뭐 재가동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예.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설비 점검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성 방북 그거를 이제 신청을 이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가는 이유는 뭐 지금 당장 재가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2013년도 6개월간 그때 우리가 중단 시에 많은 기계나 설비 그 건물에 피해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국제적 환경 뭐 이런 부분 다 따지다가는 이게 점검 같은 것도 영원히 못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절박하다.
네. 네.
지금 당장 뭐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예.
기계나 설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네.
우리 입장도 좀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뭐 기업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네.
그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들이 지난 5월 말이었던가요? 그 신한용 회장하고도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개성공단 방북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진전된 상황은 아직은 없는 거죠? 이 간담회를 제외하고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이제 방북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우리 그 아시다시피 그 우리 미국 대학생이 뭐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성공단 간다는 거는 국내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어떤 분위기상으로 그 용납이 안 되는
예.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은 어떤 그 뭐 핵 미사일 뭐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경제 협력 이런
예.
측면에서 정부도 그런 측면도 무조건 뭐 핵 포기나 미사일 포기 아니면 못 간다 이런
예.
게 아니라 뭐 그런 어떤 경제의 어떤 교류는 교류고 또 핵은 핵이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국제 사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예.
필요하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때 신한용 회장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당장 뭐 정부의 그 공단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재개할 의지가 있다면 기업 측도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준비와 관련돼서는 그 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점도 언급을 했는데 혹시 이번 간담회에서도 기업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까?
예, 우리가 또 강력하게 이 부분을 그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 올 작년 열 달에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을 때 저희 기업들이 이제 주장한 피해 금액은 한 1조 5천억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갖다 실사를 했죠. 실사를 해서 뭐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깎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7,800억을 이제 인정을 했고 지원은 한 4,800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3천억 정도를 이제 보상을 못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한 60%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시기에
예.
하나 이제 서운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이면 나가라 해서 우리가 나온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우리 정부의 이제 철수 명령에서 나왔는데 정부가 이제 어떤 그 피해 금액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확인을 했으면 그 확인한 금액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
거기서 뭐 한 60%밖에 안 해주니까
네.
저희들은 정말로 뭐 그 당시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뭐 속마음 부글부글 끓었는데 지금 다행히 뭐 현 정권에서는
예.
그 확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예.
부분을 뭐 긍정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또 밝히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어떤 거 예산이 어떤 책정이 되고 수반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하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그동안의 정치적인 여러 상황 때문에 부침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의 입장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제 열 달에 개성을 폐쇄시켰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면서 2013년도 재가동 그 합의에 어떠한 정세의 영향이 없이 개성공단은 가동한다
네.
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 합의문에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언제 됐다. 이제는 뭐 어느 한쪽이 그것만 철수를 하거나 뭐 폐쇄를 하게 되는데 그쪽 책임 아닙니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로 어떤 뭐 전쟁이 나지 않는 한 개성공단 폐쇄는 없겠구나 하고 우리는 이제 믿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제 우리 정부가 물론 뭐 그때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폐쇄 어떤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지금이 될지 내년이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뭐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예.
개성공단에 대한 재가동의 어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과거에 우리 10년간의 개성공단의 한번 그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어떤 이것이 어떤 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서 문을 닫고 열고 하지 않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남북 정부가 어떤 그 보장을 하는 어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연속성이 없으면 우리가 뭐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
지금 개성공단이 제일 중요한 게 연속성이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열었다, 닫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북 정부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기업들의 입장도 재가동을 위한 합의문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네.
저희 기업들은 이번에만큼은 정말로 완벽하게
네.
제도적인 어떤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또 이번에 만약에 보안이 어떤 허수라고 하게 되면 누가 가겠습니까?
예.
뭐 한두 번 우리가 지금 속한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의 의지나 입장도 중요합니다만 또 이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굉장히 뭐 중요할 텐데요. 저희 뭐 방송이 북한으로도 전파가 되니까요. 혹시 북한에 촉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개성공단의 재개를 우리 정부도 뭐 우리 기업들도 우리가 참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북한도 저는 간절히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개성에 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거기 우리가 5만 3천 명이 근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집에 한 사람 개성공단에서 근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근로해서 이제 월급 받고 하는 걸 가지고 아마 그 가정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한의 정부는 중앙정부가 배급을 하지 않고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그 수익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
그 어떤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의 입장에서 20만 명의 어떤 생계가 달린 문제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남쪽보다 뭐 북쪽이 더 어떤 간절히 바랄 수도 있다고 봐요. 저 개인적인 예. 생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재가동이 돼야 되고 또 되겠지만 북한도 이번 기회에 어떤 우리 투자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투자가를 보호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누가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우리가 경영하고 투자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경영을 갖다 보장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합의문이라든가 어떤 이런 내용에 꼭 들어가서 저희 기업들 투자가들을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회 옥성석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 주 사이에 두 번째 유럽 여행인데요. 어떤 일정이 진행되는지 좀 보겠고요.
예.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이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의사를 공식 통보한 소식 좀 보겠습니다. 또 어제 상원법사위원회에서 미 연방수사국 FBI를 이끌어갈 새 국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프랑스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민과 난민 통제를 강조하면서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파리는 더 이상 예전의 파리가 아니다. 나라면 파리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예.
내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에 맞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응해서 파리에 간 겁니다.
네.
잠시 후에 에펠탑 2층의 연회장에서 양국 정상 부부가 공식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목적은 뭡니까?
네, 올해가 이 미국이 프랑스의 동맹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100년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식 초청을 한 건데요. 내일 샹젤리제 거리에서 열리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합니다.
예.
이 퍼레이드에는 미군 장병들도 나섭니다.
그렇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프랑스의 이민 정책을 비판한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이걸 제외하고도 각종 현안에서 양국 정상이 다른 입장을 취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인데요.
예.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국제적인 약속이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인데 여기에서 탈퇴하겠다고 지난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직후에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례적인 영어 연설을 통해서 이를 비판을 했습니다.
네.
당시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를 본따서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로 이 파리 협정 수호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12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통상 분야에서도 이견이 있죠.
네,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한국 등을 상대로 과거 체결한 이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을 선언을 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 무역을 추구하고 있고요.
네.
유럽연합 확대보다는 각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반면에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개혁과 영향력 강화, 또 각 나라 사이의 그 경제적 자유주의 확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민 문제나 뭐 기후변화, 경제 통상 분야의 두 정상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 지목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번 만남을 통해서 이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런 차이를 좀 좁히는 그런 논의가 이어지겠군요.
네, 크리스토프 카스타데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이 인터뷰에서요. 최근 미국의 파리기후변화 협정 탈퇴 결정 등을 거론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되는 상황을 막으려 한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 탈퇴 등 이 프랑스에게 어려운 결정을 하지만 계속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현재 미국과 프랑스의 입장 일치하는 부분으로 안보 분야가 첫 손에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 두 나라 정상들은 6년째 내전 중인 이 시리아에서 반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이 화학무기 등을 사용한 이 아사드 정권에 계속적으로 규탄을 해왔고요. 시리아와 이라크 일대에서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진행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격퇴전에서도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의사를 공식 통보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요, 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그 서한을 한국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내서요, 양국 자유무역협정의 개정과 보완을 포함한 응용 문제를 논의할 특별 양국 합동위원회를 앞으로 30일 내에 워싱턴 DC에서 개회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서한에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자 핵심 무역 상대국이라고 적은 뒤에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균형 잡힌 교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요.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20여 년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예.
자유무역 협정을 협상할 당시에 양국 경제가 함께 현저한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한국에 대한 이 미국의 적자는 계속 늘었고 특히 이 자유무역 협정 발효 후에 상품 거래 적자는 두 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오래된 일인데 지난 2012년 발효된 FTA로 개선이 될 것을 기대를 했는데 뭐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 후에 언론 발표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랫동안 이어졌던 무역 불균형이 한국과 미국 간 FTA 이후에도 그렇다라고 이제 미국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FTA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무역 대표부,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오늘 내놓은 보도 자료를 보면은요.
예.
지난 2010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관세를 없애는 조치만으로 매년 미국산 제품 수출이 최대 1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후 집계된 통계는 이런 기대와 달랐습니다. 양국 FTA는 2012년 3월에 공식 발효됐는데요. FTA 발효 직전인 2011년에 한국으로의 미국산 제품 수출은 435억 달러 규모였지만 예. 지난해에는 423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FTA가 시행되면서 수출이 늘지 않고 오히려 한 2.7% 줄어든 건데요. 네. FTA 시행 후 적자도 늘었다고 하는데 이 한국과의 상품 거래에서 미국에 발생한 적자가 2011년 이후 한 5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FTA와 관련돼서 다시 개정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이 요구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이번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양국 간에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선을 걷습니다.
예.
그러면서 과연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원인인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화 요구에는 응하겠지만 먼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FTA를 고치는 것은 피하겠다는 건데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 나와서 미국과의 자동차 교역 현황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는데요. 이 FTA가 발효된 5년 동안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줄고 수입은 많이 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요. 미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역 적자 감축, 무역 장벽 해소인데 이는 이 FTA를 개정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좀 엿보이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미국의 제안에 한국이 합의함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워싱턴에서 양국 통상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될 텐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논의 될까요?
네, 로버트 라이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요. 특별합동위원회 의제로 자유무역협정 이행 과정의 문제, 비관세 장벽 철폐, 그리고 종합적인 무역 불균형 사안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먼저 협정 이행 부문에서는 법률시장 개방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비관세 장벽은 이 한국의 자동차 연비 규정과 또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금지 법규, 또 외국 영화 상영 일수를 제한하는 이 스크린 쿼터제를 조정하거나 이 없애는 현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새 국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상원 법사위원회에서요, 크리스토퍼 레이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경질한 뒤에 후임으로 레이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예.
레이 지명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자신이 FBI의 국장 자리에 오른다면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운영해 나갈 거라고 밝혔는데요.
네.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법률과 헌법 또 FBI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네.
얘기입니다.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문제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의 내통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던 중에 전격 해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외압을 견딜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청문회에서는요, FBI가 백악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에 의원들의 질문에 집중이 됐었는데요.
예.
민주당 소속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요,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FBI의 그 국장은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미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FBI 국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 청렴성과 의지를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또 레이 지명자가 코미 전 국장과의 관계나 현재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레이 지명자가요. 뮬러 특검이 FBI 국장이고 또 코미 전 국장이 법무부 부장관을 지낼 때 이 법무부 형사 담당 차관보였습니다. 따라서 뮬러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자신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레이 지명자는 뮬러 특검의 수사에 간섭하는 행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 불거진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씨와 관련된 지금 논란으로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에 대한 레이 지명자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레이 지명자는 뮬러 특검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선거를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나 위협이 있다면 이는 FBI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레이 지명자는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볼까요?
예, 레이 지명자가 올해 만 50살인데요. 예일대학교 학부와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왔습니다. 1997년에 조지아주 북부지구 검사 15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조지 W. 부시 정부 때인 2001년에 연방 법무부로 옮긴 뒤에 2003년에서 5년까지 법무부 형사담당 차관부를 지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인 이 킹 앤드 스펠딩에서 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레이 변호사를 새 FBI 국장으로 지명하면서 흠잡을 데 없는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라고 칭찬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 남포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 33도고요. 신의주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28도. 중강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31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황해도 흐리고 신계 지역에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8도, 용현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32도, 개성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사리온 25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많이 끼고 해산과 평강, 삼지연 등에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5도, 풍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9도, 청진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1도, 웅기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9도가 예상되고 삼지연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바다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투병 중이던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다 당국에 체포돼 지난 2009년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류 씨는 최근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아 왔습니다. 류 샤오보 씨는 중국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비폭력 투쟁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치료를 위해 류 씨를 미국이나 독일로 보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중국 정부는 류 씨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씨 문제에 대해 중국 주권을 존중하라며 류 씨를 외국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날 사법방해 혐의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공식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셔먼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도 밸리의 지역구가 있는 11선 의원입니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것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를 재협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협상의 시작을 위해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의 자유롭게 공정하며 중형 잡힌 교역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미한 FTA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왔지만 한국 정부는 재협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소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북중 교역액이 약 2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증가한 규모로 중국의 대북 수출이 29%나 급증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인터넷에 중국의 지난 1분기 대북 교역액이 40%나 늘었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한편 해관총소의 후앙송핑 대변인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면서 대북 수출은 늘었지만 대북 수입은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부패와 돈 세탁 혐의로 오늘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항소할 예정이며 이번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연방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이 한 회사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아 해변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수리하는 데 쓴 혐의를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런 결과를 예상했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오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퇴임한 룰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수백만 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브라질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연방판사는 전직 대통령이 처벌되는 것에 유감이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닌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FRB 의장이 올해 3번 이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옐런 의장은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강하다며 경제성장이 더듬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과 소비, 기업 환경이 계속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FRB는 금리와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올 들어 이미 두 번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편 옐런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FRB 목표인 2%대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기준금리인 하루짜리 은행 간 대출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오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